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에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잘 꾸려갈 수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이 그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인생을 내가 잘 꾸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이 가장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옵나니 더 후회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엑셀레이터를 밟으실 때에는 달려가는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에는 멈춰서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엑셀러레이터를 밟으심에도 멈춰서 있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으심에도 달려가려고 하는 과욕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대한민국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신문의 사회면 보기가 참 두렵습니다. 인륜이 무너지고 가정이 허물어지며 가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하옵나니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엉뚱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내도 남편을 그 어떤 존재보다 존경하게 하심으로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 부모가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부모의 삶을 무겁게 여겨드리고 가치 있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친구들을 잘 돕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 사라지게 하시고, 폭력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지육과 덕육, 체육이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임으로 바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제 할례를 받은 무리들에게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갈 때는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더 심하게 불면 이내 꺾이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 때가 동물처럼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나무나 삼나무, 은행나무처럼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그의 책 '빵세'에서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인간 자체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고귀함도 있고 존귀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신앙생활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66권이나 되는 그렇게 두꺼운 책으로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태반은 1년에 일독은 고사하고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면 지금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할 필요 없이 주여 3창, 아니 주여 한 100창쯤 하고 주여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시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또 아무거나 생각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생각, 또 이기적인 생각은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에게 16개월이라고 하는 깊은 영적 침체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더 크고 더 넓은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바른 생각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과 생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먼저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근거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살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생명이 붙어 있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주장할 터인데 우리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시체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어진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됩니다. 만약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면이 있고 또 남들보다 선한 면이 있고 내게 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것도 또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포장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합니다. 어떤 봉사나 섬김의 일을 열심히 하신 분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했나요? 주님께서 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약간 얄밉죠.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태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구원 받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되었을 때가 우리가 본래 있던 위치입니다.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지킬 마음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의 이 부분을 영어성경에서는 powerless, 무력할 때에 또 helpless,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에 관한한 절대적으로 무력할 때입니다. 그 죄인 되었을 때의 죄는 그 하마르티아인데 그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영원한 것의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신의 욕망이나 또 세속적인 가치관에 표적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원수가 되었을 때는 적의를 갖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바울이 된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노라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받고서는 다메섹으로 갈 때 사울의 모습이 원수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병아리 눈물에 붙은 먼지만큼이나 호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달라고 해서 받거나 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상대의 호의로 인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즉 초점이 철저하게 상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은혜, 선물은 모두 다 동의어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불현듯 사람은 결국 다 죽을 텐데, 많이 먹으면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달 동안, 뭐 간식 이런 것은 전혀 먹지 않고, 밥만 조금씩 그냥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 그 이야기를 몇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제게 하나님께서 목사를 시키려고 준비시켰나 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그땐 참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고 제 나이에 맞지 않는 생각을 했었다고 드린 말씀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소고기 많이 사먹겠지라고 생각할 때이지 소고기 안 사먹겠지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괜찮은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도 그냥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시작한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선하게 생각되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되는 개념이 불신이나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은 행위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어떤 행동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그 무엇의 전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 속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잘난 존재인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자신이 잘난 것을 증명하고 싶은 인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저 기생충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말종으로 만들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저를 인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세리와 같지 않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리들은 인간의 고혈을 빨아먹지만 저는 밥을 굶는 것을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할 정도로 금식하고 십일조도 떼먹지 않고 가로 열고 저 세리는 십일조도 안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지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떠받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잘나고 괜찮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면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가 내가 더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더 참고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집안에서 형과 동생이 싸우면 누가 참아야 합니까? 당연하게 형이 참아야 합니다. 형이 참지 않고 동생이 참으면 그 집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과 갓 믿은 사람이 다툼이 있게 되면 누가 참아야 합니까? 당연하게 오래 믿은 사람이 참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 할 때는 누가 참아야 합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참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당연히 을이 참습니다. 아니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갑이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구원을 아는 사람입니다.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사람들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구원을 받은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단지 외국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독한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혹시 수십 명이 모여있는 그 무리 속에 내가 끼어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같은 직장을 다니고 나만 다른 직장을 다닌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 본 적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 같은 학교로 졸업한 동창들인데 나만 아닐 때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그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이 내가 다니는 직장보다 더 좋게 여겨지고 또 그들이 졸업한 학교가 내가 졸업한 학교보다 더 좋게 여겨질 때 참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네바에서 6년 동안 살 때에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좀 잘 차려입고 나가면 일본 사람이냐고 묻고 좀 덜 차려입고 나가면 베트남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종종 아이들이 놀리기도 하고 제 아이들이 어릴 때였으니까 유모차를 밀고 가면 아파트 높은 곳에서 무엇인가를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꼭 이런 경험이 아니어도 우리는 종종 무리 속에 있어도 또 가족들이 같이 있어도 이방인과 같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부심 가운데 하나가 할례입니다. 그제 수요성경 공부 시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공중에 공간 속에 나타난 것이 무지개이고 시간 속에 나타난 것이 안식일이고 자기 몸에 나타난 것이 할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것들과는 상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것은 마치 여권도 없이 외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정도로 여겼습니다. 또한 이 11절은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우월의식을 참잘 드러내 줍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든 것은 지옥불에 쓸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여겼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월의식이 참 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심은 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작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즉, 그들이 잘나고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못나고 연약하기 때문에 택했다는 것입니다. 제게 지금 그 중2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 둘이서 티격태격하다가 둘째가 자기가 불리하다고 느끼거나 자기가 형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낼 때에 하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빠랑 나는 같은 뱀띠아였습니다. 저랑 36살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에게 우리 뱀띠아들이라고 하면 마치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둘째 편을 들어주는 것은 그가 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둘째가 청년이 되어서도 형에게 뱀띠도 아닌 게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본래 이방인들이었고 영원한 생명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생에 잇대어진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생각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말엽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총명해서 결코 주목받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는 것도 목사가 된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색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게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 또 집도 가난했고 성격이 쾌활해서 친구가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놀 줄도 모르고 그저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7, 8년 전쯤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거의 3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랑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2년을 한 반으로 지냈는데 그 친구는 제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것이 저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1981년 5월 9일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 있던 그 골방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셔서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이 그렇게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살았던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주님이었고 그 주님께서 저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깨달음과 또 그 생각이 오늘의 저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영생에 이뛰어진 삶을 살게 된 것을 생각하는 고난주간, 고난기념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다. 마십시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이방인으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진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을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어떤 조건이나 잘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먼저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고 잠을 이루지 못해서 신음으로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알고 기억하시며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 소리가 하나님의 응답이자 돌이키게 하심이었고 야곱에게는 부러진 엉덩이 뼈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듯이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 베풀어 주심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